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라 하면 고난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비극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좀 밝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소극적이거나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단에게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극적인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으며 또 영광이 없는 십자가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영광의 삶을 살아가려면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십자가 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영광을 받으려면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졌는가 지지 않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참된 생명의 길,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삶은 곧 말씀, 그 말씀의 삶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존재했지만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모든 삶이 바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 자체가 온전히 말씀이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육체를 입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충분히 가능한 삶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영광도 역시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본래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역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쫓지만 그 십자가는 제대로 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원한 고통과 어떤 비참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은 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힘든데 이렇게 막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이 세상 그 어떤 영광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제가 아는 형 중에 한 명도 이 고시 공부하는 형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뭐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고난과 뭐 힘들고 어려움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봤거든요. 고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실 고시 공부하는 사람한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뭐 공부하는 사람이 다 고시에 패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길 끝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고시에 패스 못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큰 고통과 공포와 어떤 비참한 길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처럼 등산을 별로 안 하는 사람한테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막 중간에 아유 그만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숨도 차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 다다르게 되고 그 정상에서 느낄 그 상쾌함, 그 만족감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길을 힘들지만 막 숨이 막 가빠 올라서 막 죽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길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끝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할 그런 꿈과 소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황당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반하여 예수님이 그럼 반대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함에 이렇게 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하들이 왕한테 뭐 무엇을 요청할 때 간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간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간했다라는 것보다 항변했다는 것이 훨씬 큰 의미죠. 아마 개역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아마도 굉장히 뭐 어느 정도 강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 어떤 사람의 정서상 제자와 선생,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간함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단어 해석을 바꿨거든요. 간하는 것과 항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원래 쓰여진 원어는 항변하여보다 사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항변하여보다는 오히려 대들었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을 정도로 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뜻을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께 말씀했는지 여러분 아마 그 의미가 생각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자기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전혀 다르자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의 스승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 인간의 정서상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자 굉장히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합쳐져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셨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주님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황당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 베드로 보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가장 고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사단이 하는 일을 돕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결정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던 것이거든요. 결단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베드로가 파고들어서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주님의 커다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쫓는다고 한다면 그는 어느 순간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마땅히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바람과 사람의 소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 인정, 교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취약한 약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늘 자신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일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두 측이 다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서서 자기의 주장을 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장이 관철되기 원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둘러 갈라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카펫을 까는데 빨간 카펫을 깔까 파란 카펫을 깔까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겉에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일을 맡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자아를 처리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도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아주 태어나서부터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가나안 땅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빙빙 돌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없애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뒤에서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무능과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았던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광야와 같은 바로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 그것과 같이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것을 인해서 베드로는 상처를 치유받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 가득할 때는 아무런 것도 행할 수 없었던 그였지만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설교하자 3,000명씩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것을 용인하셨고 또한 그렇게 했던 그들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십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시간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가만히 보면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나에게.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어느 것이든지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받아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혹시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두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편리함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시잖아요. 솔로몬 1천 번제를 마치자 하나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었으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고 또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거든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도 구할 수 있고 수도 구할 수 있고 대적의 멸함을 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혜를 구했으니 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길은 그러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 세상에서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굉장히 역설적인 비결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십자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흔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하면 고난. 그래서 뭔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난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더 중요한 의미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고난을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못 박는 도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또한 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주님께서 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길 원하는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감당하는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늘 자기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싸우게 돼서 자기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수직의 막대기와 그리고 이 땅을 연결하는 수평의 막대기가 함께 연결되는 게 십자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로막대기가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역시 세로 막대기가 없는 십자가는 더더욱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가장 최고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할 때 가장 최고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렇게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삶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은 다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더욱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 자신을 죽이시자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길은 주님께서 미리 친히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과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편의와 내 이익과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주보에는 그렇게 써놓지 않았지만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순절 설교 시리즈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계속 이 말씀을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에 듣는 설교 말씀이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순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하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